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십니다. 핵인싸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SNS 상에서의 팔로워가 아니라 실제로 도시락을 싸들고 발품을 팔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팔로워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의 상황처럼 이렇게 막 3일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지금 3일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 중에 하루치 도시락만 싸온 사람들은 이틀을 굶은 거죠. 그러고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어디로 나오셨냐면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랑은 달라요. 주변에 마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먹으려면 집이 먼 사람들은 또 며칠을 굶은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굶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내가 굶겨 보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다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이런 스토리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야 할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가의 기록 방식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사건이잖아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건을 마가가 너무 건조하게 기록해요. 마치 제가 오늘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서 그다음에 교회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막 실감나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쓰겠죠. 마치 이런 느낌으로 써요.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여러분, 제가 어디 맛집에 들어와, 예를 들어서 하동관에 갔다. 하동관에서 죄송합니다. 하동관 다 아시죠? 네. 거기서 특곰탕을 먹, 그걸 먹고 일기를 써도 이렇게는 안 써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건조하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면 좀 인터뷰라도 좀 따서 이렇게 실어놓으면 후대 독자들이 읽을 때 훨씬 더 실감나게 읽고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42절부터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거 뉴스도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뭔가 예수님께 마음이 좀안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죠. 마가복음 8장 4,000명 먹인 사건도 동일합니다. 8장 8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제가 읽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바로 배에 오르신 거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열렸으니까 뭐가 열렸겠어요? 마음이 열렸겠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동그라미더러 이거 네모야 이래도 막 믿을 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이럴 때 전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억지로 막 돌려보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배에 타서 떠나십니다.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 마가의 관심이, 물론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마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막 열광하면서 예수를 당장의 왕으로라도 삼으려고 하는, 죽으라 이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도 못 알아처먹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군중들의 반응을 다 스킵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반응을 싫죠?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일일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 머지않아 또다시 예수를 향해 열광하는 군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열광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소리치는, 그렇게 흥분하고 열광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요. 외모만 보고 그냥, 외모가 중요해요. 특히 형제들은 외모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요. 겉모습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예수님만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들여다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배 위에서도 제자들과 하는 얘기가 뭐죠? 뭐와 관련된 얘기죠? 너 지금 여기 고춧가루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어떠냐? 너 마음 지금 좀 괜찮냐? 너는 지금 네 마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자들이 뭐에 취해 있을까요? 성공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배부름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소동이 다 지난 이후에 지금 배 위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 막 억지로 뜯어보내면서 배 타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빵을 안 챙겼어요. 나중에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빵이 몇 광줄이나 남았는데 빵을 안 챙겼어요. 어떤 한 제자의 주머니 속에 있던 빵 한 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갑자기 진지하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우리가 빵을 준비 못해서 그래서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뭐 한두 달 같이 지냈던 게 아니에요. 2년 넘게 같이 지냈어요. 2년 넘게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본을 보이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런 제자들인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설마 지금 먹을 빵이 없다고 화가 나서 그런 거겠느냐? 내가 설마 지금 너희들이 빵을 미처 준비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러겠느냐? 내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설마 떡이 없다고 이러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시죠?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모질라냐? 왜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 둔하다라는 단어가요, 굳어지다 아니면 어두워지고 희미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막 고집을 부립니다. 이럴 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둔하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22절부터 한 치유 사건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유 사건이죠? 한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것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질병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상태와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눈이 어두워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왜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누룩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발효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적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때는 이제 빵을 반죽하고 나서 이 반죽으로 빵을 굽기 전에 한 조각을, 반죽 한 조각을 떼놨다고 해요. 하루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 반죽을 할 때 이 조각을 같이 얹혀서 함께 반죽해요. 그러면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룩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누룩이 일으키는 효과는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왜냐하면 이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영적인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 이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요만한 걱정거리를 막 이따시만하게 크게 만드는 것, 요만한 불안 요소를 막 이따시만하게 크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뭐가 하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 잘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인기 웹툰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그렇죠? 인기 웹툰이니까. 네. 유미의 세포들. 네. 이 웹툰에서는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마을로 그립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세포들이 살아요. 이성세포, 감성세포, 또 은큼세포, 출출세포, 패션세포, 불안세포, 이런 세포들이 삽니다. 이런 세포들이 서로 막 왁자질껄 왁자질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입니다. 혹시 네, 그렇죠. 웹툰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이 중에 어떤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되면 힘이 굉장히 세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세포들이 이 세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미의 세포들 보시면 안 돼요. 설교 끝나고 보시고요. 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랑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데이트가 있으니까. 이성 세포가 경고합니다. 너 잠 이것밖에 안 자면 너 큰일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십니다. 사랑 세포가 프라임 세포니까. 그리고 밤에 너무나 출출해요. 야식을 먹어야겠어요. 그래도 먹지 않습니다. 사랑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되면 출출 세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불안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되면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A라는 당사자를 향한 의심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다 부풀리면 결코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 하는 작용이 그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지금 이게 비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 이불킥 하잖아요. 그렇죠? 이불킥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부풀리는 마음의 작용 때문입니다. 누룩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마을은 전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쉽게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방역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전염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의 마음을 지켜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소중한 마음에 그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뭐죠? 죄에 전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는 너무나 소중한 이 마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죄로 인해 전염되어 있어서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 폐허가 된 공사 현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철들이 다 녹이 슬었어요. 악취가 납니다. 원래 그 건물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방치되고 부패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 더 심각하게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의 진면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정말 되세요? 이 본절을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더럽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그렇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제가 쿠바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 지난달에 했던 이 청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리더 모임의 분위기와 지금 청예배의 분위기 또 리더 모임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위축시켜놨어요. 뭐 이 상태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막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이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패해버린 이 마음, 죄로 전염되어버린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마치 전염병 앞에 무기력한 사람처럼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내가 뭐 고쳐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철학으로 아니면 수많은 정보들로 아니면 뭐 참선을 해서 뭐 이렇게 고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아예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아예 떼어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죽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삶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을에 뭐가 프라임 세포가 된다는 거죠? 믿음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른 모든 세포들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이 다 따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전염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의 프라임 세포가 되어야 해요. 세상 입장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우리의 마음의 프라임 세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입장에서는요. 왜죠? 그래야 세상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그래야 내 말 잘 들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서울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흔듭니다. 예수님한테 소리칩니다. 흥분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다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심장 따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전복시켜야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제가 이 세상에서 한자리하죠. 떵떵거리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진짜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예수님 심장 따위 필요 없습니다. 뭐 하시자는 겁니까? 어떻게 그딴 생각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흔들었어요. 분명히 입으로는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실 요청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전날 밤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초롱초롱 눈을 빛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전혀 달라요.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력을 가지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이 있으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수많은 인기를 얻으면, SNS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인싸가 되면 이 마음의 문제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청사항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자 제자 공동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시기해서 아주 크게 다툽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세상은 더 다툼으로 시끄러워질 겁니다. 전쟁이 생길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다른 것들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널 줄게. 이 복음이 결코 위로로 들리지 않아요. 결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에 취해 있을 때보다, 배부름에 취해 있을 때보다 실패하고 낙담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모습을 아주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 시국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염되어 있진 않은지, 두려움이라는 누룩으로, 불안이라는 누룩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누룩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염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고. 아무개야, 네 마음은 괜찮냐? 아무개야, 네 마음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마가복음 8장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가 예수라면 베드로가 저를 붙들고 흔들며 침을 튀길 때, 마스크도 안 하고 침을 튀길 때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진짜 2년 넘게 3년 가까이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와, 지지리도 안 변한다 진짜. 넌 뭐냐 도대체.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 그만하자.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이제 지쳤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일 설교 듣는다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한다고 그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의심병 들게 하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믿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모질라도, 아무리 못 알아 처먹어도 예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잘난 서울의 다른 사람들 예수님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이 대상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팔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신의 심장을 내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